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들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자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보고서 꾸짖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내용은 마태복음 19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들이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는 거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본다고 하더라도 상상만 해도 여러분 참 얼마나 행복한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원치 않았을까, 환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짧은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꾸지람하시고 어떤 사람을 반가워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환영하시지만 반면에 은혜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꾸지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은혜를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들은 은혜를 받은 분들이기도 하고 또 늘 은혜의 현장을 목도하는 그런 분들이기도 한데 왜 그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 속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도 가서 혹은 우리와 함께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권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이상하게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방해하거나 은혜에 관심 없는 이러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율법에 따라 서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억지로 남의 돈을 강취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때에 따라서 금식도 잘하고 십일조 예물도 꼬박꼬박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그 다음 말까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예 이 사람은 불의한 죄인 취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나 은혜를 베풀지요. 왜 나 같은 어려운 사람에게 나 같은 의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려고 그럽니까? 나에게 은혜 베풀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은혜 같은 거 없어도 저는 이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참 이상한 기도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를 보죠. 세리의 기도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처럼 따로 서는 게 이게 뭡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얼굴을 들지도 못해요.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아주 갈망하는 그러한 세리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 들으라고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여기 9절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굽니까? 난 어려운 사람이야. 저 따위 사람들하고는 달라. 뭐 굳이 은혜 같은 거 없어도 나는 정말 의롭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들으라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 중에 누가 우리 주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 당연히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간음 같은 거 하지 않고 그 다음에도 십일조 꼬박꼬박 드리고 금식기도 하는 그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인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 저 훌륭해 보이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죄인은 의롭다 함을 받고 의롭게 살다 따른 그런 사람은 의롭다 함을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참 이런 이상한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가 다 녹아있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의로워서 칭찬받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의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인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죄인들 뿐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고 그래서 어이로워서 어이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죄인인데 결국 나중에 어이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 그분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죄인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느냐고 하면은 자신이 죄인인 줄로 알고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이 교만한 사람과 또 한편은 은혜를 그렇게 갈망해서 결국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이 둘 중에 한 부분일 겁니다.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자기 과시고 교만의 극치인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줄로 알고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뭐 자기 자랑 따위는 아예 없으니까 그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 기도를 보게 되니까 아주 간결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인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되었는지 이 보잘것없는 세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우리는 이와 유사한 여인을 한 사람 만나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뭔지 가정 형편이 어떤지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형편상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넉넉한 여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가난한 여인 하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녀에게는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딸 하나가 있었다는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지 예수님 그냥 뒤쫓아 따라오기까지 하면서 소리 치는데 여기 본문 22절 이 말씀을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여기에 귀신 들려 흉악하게 있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소리 질러라고 하는 단어 그 어머니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문장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 세리의 기도, 그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는데 이 여인의 기도와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여기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간구했다고 하는 헬라어 동사 시제가 미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두 번 말씀드리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인이 그렇게 간절한 것이죠. 왜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자분이 내 딸을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딸의 고통이 어머니의 고통이고 그 고통 속에서 이 딸과 어머니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딸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딸이 살면 나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대해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주 차갑게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도 이 여인이 시끄럽게 하면서 고함치면서 그냥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저 여자를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왔지 저런 이방 여자에게 온 것이 아니라고 아주 딱 끊어서 아주 차갑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도 이 말씀만 보게 될 때 우리도 당황스럽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딱 끊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그 여자가 그 여인이 못 들었을까요? 다 듣고 있었죠. 얼마나 그러면 그 여인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오셨고 나 같은 여자는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야 저 예수라는 사람 정말 너무한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인의 저돌적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여자가 와서 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면전에 와서 예수께 절하며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아주 공손한 그러한 모습이지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까는 조금 전만 하더라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할 때는 도와달라고.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은요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체면이 말이 아니더라도 돌아가지를 않아요. 아주 끝까지 내가 은혜 받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런 모습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이전에 마치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리면서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 저돌성을 가진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아주 듣기 민망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도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 자리에 남아서 있을 분 몇 분 없을 것 같아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개 치고 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짐승 취급을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개를 아주 좋아하시는 우리 유집사님 가족들 예, 개를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저 패밀리로 생각해가지고 가족처럼 생각해서 집안에서 함께 뒹굴고 뭐 그러는데 저도 큰 개를 좋아해가지고 이전에 허스키를 우리 뒷마당에다 키워본 적도 있는데요. 아주 영리하고 예? 아주 주인 잘 따르는 예? 알래스카에서 썰매 끄는 그런 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어떤 유집사님이나 뭐 개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형편과는 썩 다른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이 예수님 말씀은 이거 뭐 가족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속된 말로 요즘 말로 개 취급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자존심도 있고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를 그렇게 좋아하고 이뻐하지만은 누가 널도록 개새끼 그러면요 기분 저도 안 좋아요. 응? 너 뭐라고 해서 다시 말해봐 그러면서 다투지 않으면 만약에 다투지 않으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떠나가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없단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심한 얘기를 들었는데도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반전되는 그런 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키포인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뭔가? 여러분,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건가? 은혜는요, 여러분, 안 받으면 죽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그냥 어떤 대화 중에 민망한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감수하고 끝까지라도 남아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것이 은혜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니까 생명과도 같은 것이니까 그걸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게 뭘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인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은혜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꼭 받아야 된다.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들에게 남겨주는 감동이 뭡니까? 여기 27절에 나오지 않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자가 말이죠. 무슨 감정 상해가지고 대든 이런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심한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 안 했어요. 뭐 옥신각신하기 싫어가지고 그 자리를 뜬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옳습니다. 옳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이 땅의 죄인들이 미물만도 못한 거다, 짐승만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개라고 하더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저에게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아주 눈물겹게 예수님에게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뭐 어떻게 보면은 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그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만 우리에게 임해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데는요, 자존심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지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영웅이고 기둥 같은 인물이면 뭘 합니까? 온 무용에, 온 몸에 그 나병이 다 번져가지고 몸이 다 썩어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영웅이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나아만은 자기들이 속국처럼 지배하는 이스라엘이지만은 그 이스라엘 중에도 지나기조차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머리를 죽이고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병들린 걸 알고 병낫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것도 그냥 온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의 왕의 진서까지 들고 많은 예물까지 준비해서 소위 말하면 화려한 행차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들이내밀지도 알고 그냥 그 앞에서 시중하는 사환 하나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일곱 번 목욕하라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아주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느냐고 말이지.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랍에 가면 이 강보다도 더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날토록 이런 조그만한 개울 같은 깨끗하지도 않는 저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게 말이 되나?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그 수하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장군님, 장군님,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게 뭐가 힘들어서 그럽니까? 이보다 더 힘든 걸 시켜도 하셔야 될 터인데 하셔야 됩니다.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목욕하고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일곱 번 목욕하고 다시 오십시다. 그래서 순종하고 일곱 번 목욕을 했더니 그 피부가 어떻게 되었나요?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이건 어떤 무슨 비유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안 받으면 죽는 건데 그거 생각해보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데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 나라의 영웅이지만은 자존심을 다 죽게 됐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은혜 많이 찬양하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우리에게 아주 절실한 것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은혜가 무언가를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좀 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처럼 그렇게 아주 천하게 이렇게 여기고 그러신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속에 지금 타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왔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나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구나. 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 이방 여자 네가 왔구나. 정말 귀하다. 정말 네가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어느 정도 간절한지 예수님의 그 속마음에서는 어디 한번 테스트해보자. 사람들 앞에 한번 보여줘라. 심하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속마음은 테스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했나요?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너 같은 여자를 만나보고 싶었단 말이지. 그래서 28절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요즘 많이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종종 찬양하시지요? 많이 하시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잘 아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께 어떤 사람일까?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계실까? 여러분 주님께 기쁨 되는 사람 누굴까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 여러 가지 종류 많이 나오겠지요. 뭐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제 마음에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을수록 확실하게 다가오는 답이 하나 있어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는 누굴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께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요.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제가 앞부분에 소개해 드렸지 몇 자만 읽지 말고 첫절부터 끝절까지 통째로 다 읽으면은요. 그런 내용이 확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2, 3일 전에 주일 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절을 알려드리지 않고 성경의 장만 해서 한 7장, 8장, 더러는 한 10장 정도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드리기는 하는데 여기 마태복음 15장 읽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15장 1절 이하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고 하면은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손을 씻는 겁니까? 정말 위생 때문이라고 할 것이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잘 씻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손을 씻는 것은 위생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마음과 몸이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손을 씻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씻나? 위생 문제가 아니니까 손가락은 그냥 쏙 집어넣다 그냥 그러고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는 건 물론 좋은 거지만 그건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손가락만 그냥 솔쩍 담궜다가 꺼내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슨 저들의 구원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이슈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과 한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돌아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무슨 은혜 받은 기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없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은혜에 대해서는 아주 바싹 말라 있는 것은 교만, 무슨 자기 과시,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것, 무슨 논쟁하는 것, 이런 것들만 남아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건 바짝 지금 말랐어요. 그런 내용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나오는 성경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 여인,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15장에. 그 은혜가 바짝바짝 마른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얘기를 앞에다가 쭉 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여자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여기 마태복음 15장은 지금 앞 얘기와 뒷 이야기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말이지요. 바리새인이냐 서기관이냐 아니면은 유대인이냐.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을 아는 사람인가 하면 율법도 모르고 아주 불쌍한 여자. 오히려 이 여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인이다. 왜?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시간 허비하고 돌아갔지만 은혜 구하는 거 한마디도 나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시비만 걸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오늘 보면 31절까지 보았는데 여기 29절, 30절, 31절까지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여러 가지의 장애를 가진 이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주님 앞에 지금 고쳐주기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고쳐주시지 않아요? 그 사람들 무슨 율법을 아는 사람 아니에요.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평소에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무시당했던 민초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와서 고침받고 새임 얻고 눈물 겨운 그러한 감격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이 여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우리 자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에 대한 그 갈망이 다 사그라들고 은혜에 대한 기쁨도 없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은혜에 바싹 말라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참 두렵습니다. 은혜가 바짝 마른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은혜가 바짝 마른 직분자들이 어떤 회의를 하고 공동회의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은혜의 감격이라고 하는 요만큼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무슨 교회 봉사한답치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한번 이렇게 반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종교적 제도나 관습이나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너 한자리 해라 이렇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들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 주려고 우리 주님 오신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엔 별로 없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드물고 와서 뭐합니까? 시비하는 겁니다. 규정이 이렇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따지긴 하지요. 그래서 은혜가 바짝바짝 마른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련된 종교인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무식하고 도박하고 겉보기에는 그렇게 거칠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환영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흔히 이런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멋대로 살고 정말 나쁜 그러한 죄도 많이 지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죄도 안 짓고 거룩하게 산다, 성화된다. 아, 물론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성화된다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속에도 인간의 교만이 조금은 들어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죄를 그 다음 날부터 한 번도 안 짓습니까?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욕한 사람 모욕했다고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손발은 수시로 씻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은혜를 받아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된 자녀가 된 그런 사람도 날마다 저지르는 죄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그런 죄를 또 계속 씻김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속적인 은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 이 고통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은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사실 나의 속 정신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나의 마음과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주님의 법을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간절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또 넘어지고 실수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이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지금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성도도 혹시 계속해서 씻김을 받아야 되고 또 계속 하나님 앞에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은혜가 그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은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오래 믿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처럼 여긴다고 하더라도 세상엔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는 과거형이어서는 안 되고 현재형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슴속에 현재형의 은혜가 솟구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감동, 그 기쁨, 그 눈물, 그 찬송이 우리들에게 늘 계속해서 넘쳐나야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아, 내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도대체 언제 받았지? 은혜 받은 기억은 있긴 있어. 바짝 말라서 내가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기쁘고 은혜가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는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은혜에 푹 여러분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기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인처럼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제 설교 후에 찬송을 하게 될 텐데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은혜가 샘솟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기쁨과 감격의 웃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도 앞으로 더더욱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잘 섬기며 봉사하며 감당하는 은혜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과부가 엽전을 드리듯이 정성다해 봉헌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셔서 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